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취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등산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또 트레일이 잘돼 있어서 또 열심히 걷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LA에 있을 때는 LA에는 이렇게 나무가 없는 민둥산들이 많지만 그래도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답답할 때 산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했고 또 토요일이 되면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또 등산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산들을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참 좋아요. 꼭대기까지 꼭 올라가서 거기서 밑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끔씩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세상과 거리를 두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나 좀 떨어져서 보면 좀 이렇게 산이나 아니면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또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는가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이라는 땅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약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울었던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나무를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 단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전혀 엉뚱한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중동산 아몬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나 생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오역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구나무와 아몬드 나무는 그 꽃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살구나무 꽃하고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을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꽃으로 있을 때는 비슷한데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이 살구나무가 많았고 또 아몬드 나무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레미야가 이 나무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와 아몬드의 나무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꽃을 피우는 시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잎이 나기 전 이 꽃봉오리가 눈과 같이 하얗게 피어나는 꽃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아몬드 나무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는데도 따스하게 피어나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살구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는데도 그런데도 따스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은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은요, 쇼케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비슷한 말이잖아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청각적인 동시에 시각적인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이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가지가 정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나무들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각인시키냐면 그 샤케드를 볼 때마다,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천에 깔린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쇼케드를 기억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인데요.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끓는 가마가 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14절에 보시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모두가 알고 있는 재앙이에요. 이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환상입니다. 그런 심판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심판이 오긴 오겠지만 그 심판은 제한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도자, 그 심판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 예고를 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심판이 오더라도.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시면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심판이 오더라도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긴 칠 것이지만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먼저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어려움은 제한된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은 통제가 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그 구독자를 많이 거느린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거기에 탑5 안에 들어가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이름은 주원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구독자 수가 무려 18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영상을 올리면 그러면 182만 명의 그 유튜브의 그 영상에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기독교 관련된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다가 초신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논리적이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극성분자들이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객관화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아, 나 이거 너무 힘드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라고 그렇게 객관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떠하실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면 내가 당한 그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정말 크게 보이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게 되면요, 그것을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는 정말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복 탄력성. 약한 것 같은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화가 나고 싸움이 나게 마련인데 이 주원규 씨가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어려움 당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러더니 기도하고 오더니 정말 멀쩡해져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야, 기도가 저런 거구나. 이분이 거기서 좀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가 있으니까 이 회복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들이 너를 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어렵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확대시키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자손들을 보니까 완전히 겁이 먹어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우리는 곤충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와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능력이 있어요. 공통적인 능력이 뭐냐?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문제를 확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확대시켜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는 믿음을 확대시키느냐 아니면 문제를 크게 보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려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커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커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커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커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요,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확대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금요 예배 설교할 때마다 금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면 그분의 약속이 커지고 그분의 능력이 커지게 보이고 그분의 성품이 커지게 보이고 결국에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12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는 한국에서 마무리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와서 학비를 충당해야 되고 생활비까지 뭐 렌트비까지 내려고 하니까 생활이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버거킹 가서 5불짜리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저에게는 사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카레하고 그 다음에 미역 줄기만 사가지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카레하고 미역국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어떤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 그룹헌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물건을 정말 싸게 팔고 그리고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음식을 먹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싸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그룹헌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쭉 서치를 서칭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1000불짜리 시계를 거기에 X표를 치고 50불에 판다라고 하는 광고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50불이라고 하는 돈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5불짜리 버거킹도 안 먹으니까 50불이라는 것을 제가 봤으면 그냥 제가 넘겼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 1000불이라고 하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니까 거기에 압도가 되니까요. 이 5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 마케팅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냥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1000불짜리를 50불짜리에 판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 시계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고 났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리턴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시계가 요란하게 생겨가지고 얼마 차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타겟 가가지고 20불짜리 타이맥스 시계를 사서 쭉 끼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50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1000 정도겠습니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무한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면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요, 내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확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확대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 확대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데를 못 보게 해요. 우리를 자꾸만 고립시켜서 거기에 그냥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이라도 올라가세요. 산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가서 그리고 보세요. 그래도 훨씬 난데.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샤케드, 쇼케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